아멘. 오늘 말씀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로잔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로잔 언약.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스위스 로잔이라는 지역에서 처음 열린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는 굉장히 큰 대회였는데 150여 개 나라에서 기독교의 리더들이 모여서 했던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에서는 신앙과 결단을 담은 언약문을 발표했는데 그 이름하여 로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 또 존 스토트 목사님, 또 선교학의 또 유명한 랄프 윈터 같은 분들이 기독교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했습니다. 1차 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는데요. 1974년에 열렸었고 이때 한 2,400여 명이 모여서 이 대회를 했습니다. 2차 대회에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는데요. 1989년에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1040 윈도우, 1440 창이라는 개념이 이 대회에서 생겼습니다. 3차 대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는데 2010년에 개최됐고요. 그리고 4차 대회가 내년도에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고 지금 한창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로잔 언약은요,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기반한 방향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언약문을 대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부분은 제 3차 대회 케이프타운 언약에 있었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존 스토트 목사님, 그러니까 영국의 성공의 사제고 또 세계적인 그리스도 기독교의 저술가이시기도 하죠. 그가 이런 글을 그 언약문에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종종 사용하듯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특심을 내야 한다. 이 특심이 알려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간과될 때 상처받으며 이것이 우상 숭배로 나타날 때 분노하게 되며 이것이 하나님께 경외와 영광을 드리길 언제나 갈망하며 단호한 태도를 갖게 한다. 모든 선교적 동기들 가운데 최상의 동기는 중요하지만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특히 더 강하게 드러나는 소외되고 멸망당하는 죄인들에 대한 사랑도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룩한 열심이다. 이러한 기독교 선교의 궁극적 목표 앞에 모든 무가치한 동기들은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전도, 선교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선교하는, 전도하는 동기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열심이요, 특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동기가 뭐라고요?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영광 올려드리지 않은 그 사람, 그 지역,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한 열심,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에 대한 거룩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세워가셨듯이 신약시대에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그 감격,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내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주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불러낸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빛은 말 아래,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번역적인 의역되는 부분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볼,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 불을 켜가지고 그릇 안에다가 감춰놓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 등경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시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어찌 보면은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드러나기 위하여서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나타나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세상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본래는 어두운 곳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발현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빛을 잃어갈 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약해졌을 때 빛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을 잃어갈 때는 교회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으셔야 될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기 시작할 때 빛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을 때 그 빛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해 보면 이 빛을 어떤 방식으로 비추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등경 위에 우리를 올려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한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비추고 있는 빛깔이 어떤 빛깔인지 여러분 한 번쯤 돌아봐야 될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빛을 우리가 같이 비추어 가자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신실한 사랑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건 없는 신실한 사랑을 갖자.
신실한 사랑을 갖자.
여러분, 전도 이야기하면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대각성 전도 집회, 큰 전도 집회를 열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꾸준히 교회에 정착하는 확률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를 목회하셨던 현재는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쓰신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대각선 전도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등록한 사람들이 해마다 천여 명이 넘었지만 1년 뒤에 자기 교회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년 뒤에 정착한 수가 10%도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파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계전도를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 파티를 통해서 등록한 숫자는 비록 200여 명에 불과했지만 1년 뒤 정착한 사람은 80%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 파티는 새가족 양육 과정을 마치는 사람이 지인을 초청하는 행사라고 하는데, 이때는 복음 제시는 하지 않고 그저 친교와 친교하는 시간을 위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놀라운 정착률을 보여준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어보면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전도에는 왕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해야 되지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하는 중에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도 시즌이 되면 교회 와달라고 해서 시간 빼서 왔는데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주지 않는 식으로 관심을 그렇게 안 가지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뭔가 이용을 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 한 영혼 마음에 품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의 어떤 본질은 망각한 채로 이렇게 하는 것에 상처받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한 영혼을 목적이나 기능으로 다루기 시작한다면 참 사랑의 관계가 생겨날 수가 없고 정말 진정한 복음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착한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건 없이 신실하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통일선교 예배부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통일선교 예배부에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시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이 뜨겁게, 그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그 성도님의 장점은 꾸준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부에 잘 나오시는데요. 한 번은 부서 안에서 자기소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질문지를 뽑아가지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뽑은 질문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분은 곧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부서에서 회계로 섬기고 계시는 조정자 집사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말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조종자 집사님을 참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분이 이후에 한 말 때문에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서에 얼마나 많은 섬김이가 왔다가 갔습니까? 북한에서 왔다니까 궁금해서 와보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에 다녀갔던 분들의 모든 사정을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성도님의 마음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섬기고 있습니까? 지난주일 전도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전도합니까? 전도하기 쉬운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인내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오래 참음이 곧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건 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도심리라는 마을에 도심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홍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선교 공동체를 세우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강원도 홍천의 시골 마을, 산골 마을인 도심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순박한 시골 인심이 넘치는 정겨운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복음에 적대적인 곳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낯선이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반상회를 열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훈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살고 싶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원을 세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장애자를 수용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뭐 무슨 장애인 센터를 세운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세 번째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살기 힘들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홍 목사님은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기로 결단하노라, 이렇게 결단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마을을 위해 봉사했는데 김장철이 되면 김장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느 모터펌프가 고장났다 그러면 모터펌프 고장 수리도 해주시고 TV 수리도 해주시고 각종 일들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건 없이 그렇게 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서 농사일 뿐 아니라 땔감을 해드리는 이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던 목사님.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목사님의 진심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아주 조그만 초가 삼칸 같은 교회를 이제는 헐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정말 아름다운 이제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러한 일이지만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진실한 마음, 끝까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기독교에 적대적인 것 같아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너무나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한 여자 청년에 대한 인터뷰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먹튀 많은 세상에서 양심 거래,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요즘 많이 보이는 무인 가게에서 물건을 한 개 샀을 뿐인데 매스컴을 많이 타게 되었습니다. 공중파 뉴스에도 나오게 되고요. 주인의 실수로 5,000원짜리 물건을 500원이라고 잘못 입력한 키오스크를 보면서 본인이 5,000원짜리 물건을 들고 500원짜리 찍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도 상관없는데, 그 주인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500원짜리를 10개를 찍어가지고 샀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한 개 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죠. 이렇게 정직하게 행동한 것이 CCTV에 담기고 주인이 알게 되면서 이렇게 매스컴을 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일화, 이 양심적인 청년이 보였던 이 작은 일화가 이러한 매스컴에 크게 뉴스를 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동하는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관계전도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일상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 등경 위에 올려진 우리 빛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시선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에게도,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부끄럼 없이 살아갈 때에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남 부끄러울 것 없이 나는 착한 행실을 한다, 정말 꾸준하게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복음을 담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질그릇같이 약하고 커트타면 감정적으로 욱 올라오고 기도하는데도 한 번쯤 퇴짜를 맞으면은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연약한 성품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존귀한 것을 담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러한 질그릇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실천하지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문장으로 한번 같이 기도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오늘도 한 영혼을 끝까지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한번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오늘도 한 영혼을 끝까지 조건 없이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은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신자를 적어내라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은 영혼들을 적어냈어요. 근데 걔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맨날 쓰는데, 이거 써봤자 그 사람 복음 안 듣는데, 내가 몇 번 시도해 봤는데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태신자 작정할 때 이름을 써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1년하고 2년 해봤는데 이 사람 안 바뀌더라, 이 사람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조건 없이 신실하게 사랑합시다. 끝까지 조건 없이 신실하게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